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위치한 이 한 챕터로 구성된 이 책은 의외로 중요한 의미를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제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때와 영의 기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권면할 목적으로 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주님의 의도는 너희가 기도를 올릴 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힘없는 과부가 찾아갔던 그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른 인격이다.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신 아버지이시다. 그러니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8절 후반부에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는 자세히 살펴서 발견하거나 찾아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번 빙 둘러보는 게 아니라 뭔가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살피는 것을 그래서 발견할 때 휴리스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많지 않을 것을 암시해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샅샅이 찾았는데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 많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발견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성경에는 믿음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땐 비스틴, 그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문맥을 생각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지속하는 믿음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그 믿음 보겠느냐. 그것도 좋은 해석이에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쭉 계속된 문맥을 고려할 때 그 믿음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헬라 원문이 원래는 챕터 장과 절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부터 주께서 쭉 하신 말씀을 고려할 때 그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라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8장에 왔을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18장 8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요? 마지막 때 배교와 영적 타협과 도덕적 타락과 환난 가운데서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다양한 차원의 신뢰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치유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는 사도시대 이후로 은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치유를 해야 한다? 그거는 좀 내가 달갑지 않은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분명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치유를 행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도 한 종류의 믿음입니다. 재정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한 만큼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급에 거는 대신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일해서 이만큼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에 크고 차이가 있는데 8절에서의 그 믿음은 생명이냐 영혼의 멸망이냐를 판가름 짓는 차원의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했고 이 말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의외로 적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오클랜드 시내를 걷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보이지 않은 모습으로 오클랜드 시내를 휴리스코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십니다. 지금 20명째 지났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21번째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리를 걸으십니다. 50명째가 지났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한 사람을 발견하십니다. 바로 그 정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서 1장 3절에 이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는 서신을 쓰면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 서신을 쓸 때 성도가 받은 구원의 속성과 경위를 다루는 어떤 편지를 작성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긴급한 일들을 보면서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권면을 할 필요를 절실히 느껴서 이 짧은 서신을 작성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힘써 싸우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할 때 이 힘써 싸우다라는 이 표현은 한 동사입니다. 에파고니즈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원형 경기장에서 글래디에이터, 검투사가 상대방 검투사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때까지, 그를 굴복시킬 때까지 모든 힘과 기량을 다해서 분투할 때 그 힘써 싸우다라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여기 믿음의 도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은요. 그 믿음을 위해서예요. 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 글래디에이터 검투사가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완주할 때까지 싸우듯이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해야 될 필요를 간절히 느껴서 이 서신을 쓴다 이 말이죠. 왜 이런 권면의 필요를 강하게 느꼈을까? 사실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같은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진리를 왜곡해요.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 걸어가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라워서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다 듣는다고 주장하면서 부도덕하고 방종한 삶을 부추기고 격려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신앙의 기초를 위협하고 흔드는 이러한 시도들은 역사적으로 참 많았어요.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믿음을 뒤흔들어서 부도덕하고 방종한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불신앙과 불법과 부도덕의 결과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유다는 언급하고 난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믿음을 허무는 이런 자들의 특징이 이런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신구약에 있는 예를 들여가면서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물론 유다서는 유다서를 작성할 당시의 영적 상황에 맞게 그의 필요에 따라서 경고한 것이지만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 이것은 우리 세대에 주신 메시지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 앞에 위치했을까? 의미심장한 뜻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가지 특징을 여러분 잠시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다섯 가지를요 한국이나 미국 유튜브 목회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에게 적용하면 딱 이게 맞아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말들을 속 시원하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 달려 있었음을 알고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고 입으로 자랑하는 말하고 정욕도로 행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대안이 없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는데 대가 드립니다. 어디 대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원망하고 비판하지만 기도한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해 한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마지막 때 이러한 자들이 출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에 악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할 것이며 기독의 용어를 쓸 것이며 경건을 가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 가운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네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 보시면은 이 네 가지 영역이 헬라어 문법학자들이 말하는 분사의 명령법적 사용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무엇을 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 하나하나의 그 분사형 무엇을 하면서라는 것을 전부 다 명령형으로 바꿔도 괜찮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라고 했지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분사형으로 되어 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두 번째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네 가지 항목들을 강조점을 따로따로 두어가면서 잠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지칭합니다.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책에 기초한 그 신앙 고백. 우리는 친구 사이에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동업자 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중력 법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돼요.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엄청난 것이 걸려있는 믿음. 친구 사이에 있는 믿음, 귀한 것이지만 이것보다 엄청난 차원이 걸려있는 가장 구별되고 차원이 다른 형태의 이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 위에 자신을 세우라. 두 개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파워포인트에 뜰 것이고 어떤 것은 뜨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믿음에서 떠나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그 믿음에서 떠나. 사도들이 가르치고 고백했던 바로 그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던 그 디모데가 이 말씀을 전해서 그 회중들에게 권면했을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바로 우리 시대에 이토록 적용되고 우리 세대를 위해서 주신 그러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언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성경이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헌금을 했던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 고백했던 그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24, 24. 기억하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참 성경을 왜곡하거나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을 볼 때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책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주장들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뭔가를 비교하고 상고하고 또 그 쓰임에 대해서 조금만 성실하게 비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이 조금 근거가 부실하구나 하는 것이 바로 밝혀지는데도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자기가 믿었던 바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 물리려고 하는 대신에 성경 말씀을 자기가 세워놓은 그 주장에 맞추는 그런 시도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이 누구일까? 유대인들이고. 그럴까요? 우리 세대가 주목해야 하지만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우리 세대에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토록 확실했던 믿음이 극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뭔가 어떤 환경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강력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준비인데 왜 그런고 하니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큰 표적과 놀라운 기사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에서 물러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주님께서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이 작업을 하라는 거룩한 준비를 하라는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명령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것이 참 피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문제는 마지막 때의 역사 자체가 이것을 향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 환경이 열악하게 변할 때,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고 감사하고. 그러나 환경이 열악하게 변할 때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다. 생일이 되었습니다. 선물 받고 친구들 초청해서 파티해 주고 그러면 엄마가 좋아요. 사랑을 느껴요. 엄마 사랑해. 이 아이의 필요를 위해서 훈육하거나 훈계하거나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사랑이 발현되어서 그 아이에게 지금 어떤 징계를 하는 것인데 그때도 사랑의 감정이 느껴질까요? 이 아이에게 엄마로부터 나오는? 야, 내일 학교 오자마자 다른 곳에 가지 마. 엄마하고 치과 가야 돼. 그때도 엄마의 사랑이 느껴질까요? 환경이 열악하게 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정리하고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다음 두 개 성경 구절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믿는 그 사랑의 주님이 맞는지. 근데 분명하게 이 주님은 역사의 어떤 시점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실 것이거든요.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11절 같은 성경을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된다 하고 지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다른 여러 진리들이 결합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어떤 맥락,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고 하나님인 양 하는 무언가 바로 그때 이 불법의 사람이 악의 화신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그 문맥 가운데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요. 이분이 과연 내가 매료되었던 사랑의 주님이신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장차 심하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연습을, 훈련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들을 선용하지 아니하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아랍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아랍권의 형제 자매들의 그 순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되어질 현실이고 이 3장 10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진리를 왜곡해서 이해할 때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13장 10절을 피해가야 되겠죠. 사로잡힐 자 사로잡혀 간다. 칼에 죽을 자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어떻게 해석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 여기 있는 성도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과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는 그래서 이런 계시록 13장의 상황이 오기 전에 교회는 휴거로 들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교회를 준비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시리아 레바논 난민 지역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이 13장 10절이 현실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10년 뒤에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을 5년 뒤에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최근 중동 지역 주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Jesus follower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 것을 끌인다고 들었습니다. Follower of the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Jesus followers,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무슬림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강하고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최근에 아랍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형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직접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면 위험할 것이기 때문에 음성을 변조한 상태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친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이런 말들을 나눈 적이 있다.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우리 문을 부수고 들이닥쳐 거기 있던 여자들을 급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친 것이었지만 나는 옆에 있는 자매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 자매는 전에 극단적 무슬림으로 살다가 그 자신을 전부를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매였다. 내가 물었다. 그들이 들이닥쳐 너를 집단으로 강간하면 그 순간 너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그 자매가 대답했다. 나는 내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내 지위를 다 내려놓았으며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았으며 나는 나의 미래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들이닥쳐 나를 급탈하면 나는 두 눈을 감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기 내 몸을 산 제물로 당신께 드립니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의 은혜가 그 자매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지 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제가 이것을 듣고 또 설교를 옮기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권면들과 지금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라고 헤아리려고 하는 가운데 그 자매가 고백한 것이 제 영혼 깊은 곳에 울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이프 치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는데 요한 1서 4장 18절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앞에 부분만 잠시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저는 이 구절이 예수 믿는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뭐 주석을 찾아보고 해석하고 나름대로 정리는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저 마음 가운데 이거다라고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아주 추상적인 것을 나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내게 자리 잡으면 어떠한 공포스러운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진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주 예수님께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내가 그분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나를 사로잡을 때, 다시 말해서 오늘 나눴던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만 있으면, 그 안에서 내 자신이 강해질 수만 있다면 어떤 환경이 펼쳐지는 것 문제가 아니다. 네 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 사랑 가운데서 나 자신을 지키는 그 작업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명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입은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지금 우리의 마지막 때의 어떤 영적인 여정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심으로 하거나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 부르심의 완성, 그리고 믿음의 경주의 완주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나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나를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더 충만하게 지배하심으로서 가능해요. 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것은 신학자들 가운데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냐 의견 분분합니다. 저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것이 온전히 방언으로 기도하며 전적으로 그것만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답을 구하기 전에 분명한 것 하나는요, 방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확실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방언 기도만 의미하느냐, 그게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렇지만 역으로 방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며, 이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을 건축하는 것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로 무장한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가운데 하는 일반 우리말 기도, 그것도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통해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으로써 내 내면을 건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아싸가려고 하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내 내면의 힘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이고 지금 유다가 권면하는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그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셨을 때 무장한 성전 경비병들이 들이닥치자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힘을 잃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무장한 폭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경비병들을 보자마자 그에게 그 신앙 고백 자체가 그를 지속적으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그 주님의 진단이 맞습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원문에 보니까 the spirit, 마음을 the spirit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의 영은 willing 또는 eager, 너의 영은 간절하나 이런 뜻이에요. 너의 속마음은 나를 향해서 그 믿음을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그 willing spirit, 간절한 의도, 그 영의 외침 한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도다, the flesh is weak without strength, 이 말이에요. 힘을 동반하지 못한 그 weak한 flesh, 연약한 육신이, 다시 말해서 그 연약한 육신이 그 내면의 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위기를 당해서 그 신앙 고백이 힘을 잃고 맙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려움 가운데서 세 번 부인합니다. 배반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공포스러운 어떤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에는 원하지만 내 마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그 영의 고백은 살아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굴복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담대한 확신 가운데 영의 사람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산헤드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할 말을 다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충분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서 이 믿음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어떤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거룩한 작업을 하라고 주신 기회 시간들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분명입니다. 저는 저 생애 가운데 지난번 그 록다운이 주었던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제 생애 가운데 행하신 것은 아마 주님 나라에 갔을 때만 그 의미를 크게 정복하여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 해서 알아듣지 못할 때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왜 이 생업을 방해하는 이러한 제한을 레벨 3, 2.5, 2 이렇게 왜 이러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자연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을, 그 믿음을 버리게 할 목적으로 어떤 환경이 정말 기묘한 환경이 풀어질 텐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표현된 전무후무한 뭔가가 풀어질 텐데 그때 내가 지키고 보존하고 싸워서 분투하듯이 싸워서 쟁취해야 될 이 믿음 이것은 그 가치가 있을 것인가? 가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것을 강화시키고 영적 근육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그 주님의 사랑이 더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그것을 연습하고 주님과 교류하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선용해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방문하셔서 이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 찾아가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그 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 안에서 내 주님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